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은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고 혹독하고 어려웠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시대, 그 시대를 100여 년 동안이나 폭력으로 다스렸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케 했던 나라죠. 어떤 나라죠? 아수르. 네,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기였죠. 북이스라엘 민족 입장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과는 전혀 다르게 바벨론 또한 역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에는 남유다마저 삼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자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과는 상관없이 아주 그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자체도 참 어려운 삶이 시작된다는 게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의 백성이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 마루드크가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늘 뭐 이방 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탁을 받고 이스라엘도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벨론이 승리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패한 신이 아니라 새로운 그들의 신을 무찔렀던 그 마루드쿠를 섬겨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고였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진짜로 패배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일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전쟁에서 마르두카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조금만 배경을 더 이야기하면요.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아주 급격하게 팽창을 했습니다. 영토가 아주 단번에 확 넓어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영토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관료가 필요했는데 바벨론 사람들만으로 그 관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죠. 뭐 그런 데는 한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지혜를 꾀해서 생각했던 아주 기발한 방법이 각각의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거기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의 자제 중에서 아주 총명한 사람들로 뽑아 그들에게 바벨론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점성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다시 보내서 그 본 영토를 다스리게 하면 그 사람들의 민족이 다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반감도 조금 덜 생기고 여전히 바벨론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을 꾀해서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남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 선발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죠. 그때 교육을 받은 당시의 나이는 대략 한 14세에서 1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아주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아주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죠? 이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린 것을 환관장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죠. 사실 이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이것들을 이러한 분량들을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포로죠. 포로가 먹고 충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당량을 마련해 준 건데 감히 포로된 사람이 내가 이건 먹기 싫습니다 하면서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분명히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강하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아, 다니엘아, 새 친구야, 생각해봐. 지금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니들이 그 음식 안 먹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굴이 초췌해지면 지금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내 목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거절을 하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자신의 감독관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그러면 감독관님 한 10일 정도만 저희에게 채식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채소 먹고 물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얼굴을 더 좋다면 이제 이거를 허락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10일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도 조금은 애매하고 또 변화의 반응이 조금은 나타나게 되는 아주 적절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딜하니까 오케이 했고 결론적으로 얼굴이 더 좋고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져서 다른 청년들보다 더 좋아졌고 결국은 채식을 허락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면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기 먹는 사람보다 채소 먹는 사람이 얼굴이 더 좋아졌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바라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삐딱한 방법으로 시선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강요된 바벨론 생활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창시개명에 해당하는 이름 바꾸는 작업, 다니엘은 순복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혹시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지금 기억하시죠? 그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우리도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창시개명에 있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음에 있어서 그들의 철학과 정성술 중심의 교육을 받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음식을 거부한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바벨론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신앙의 양심의 마지노선, 그 뭔가의 선을 긋고 자신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고 싶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학자들이 도대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기준을 찾아봤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다섯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 조금 설득력 있는 것들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모세 율법 음식 규례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돼지고기랑 말고기를 되게 즐겨 먹었대요. 그런데 율법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돼지고기나 말고기 같은 것들은 부정하다.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기준을 세우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도 다니엘과 새 친구가 거부했는데 율법에 포도주 먹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포도주 당시 사람들 음료처럼 아주 잘 마셨던 그런 물같이 마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자를 수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신들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께도 여쭤봤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알고 계셨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주로 고기들과 음식들이 왕들이 제공하는 그 음식들이 대부분 신들의 제사로 바쳐졌다가 그 후에 시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사에 쓰였고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보니까 채소도 신들의 제사에 바쳐졌습니다. 그럼 채식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뭔가는 조금 찝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죠. 반대로 그 음식을 거부하면 나는 왕과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제가 저항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맹점이 있으니 바로 다니엘이 나중에 그 정치적인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 왕을 보필하고 정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변절 안 하고 있다가 10대 때는 순수해서 변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변절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정확한 이유 그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그 다니엘의 10대 다니엘의 생각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선지자로서 다니엘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다니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행동과 판단이 옳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시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옮겨서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소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니엘을 살펴볼까요? 자기들은 다 먹고 있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는 다 먹고 있어. 근데 다니엘이라는 한 유별난 아이가 친구들이랑 환관장에게 자기는 왕의 음식 거부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음식 먹는 거 불가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혀오게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음식 먹고 내가 잘 성장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거부하는데 옷이나 다른 것들은 거부하지 않아요. 교육은 받습니다. 일관성도 없어 보이죠. 도대체 다니엘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그렇게 음식 먹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유별나다라는 소리까지도 분명히 다니엘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요청대로 되었죠. 그때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다니엘이 저항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한 것이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와 할렐루야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한 것, 진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느껴지십니까?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적어도 독이 타 있었는데 다니엘들은 그때 안 먹어서 다른 친구들은 죽고 얘는 살았어. 아니면 적어도 그 음식이 상해서 다른 사람들은 식중독 걸려서 설사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멀쩡했어. 오히려 더 잘 살았어.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다? 솔직히요. 지금 제가 10일 동안 고기 안 먹고 채식해도 턱선 좀 나오고요. 얼굴 훨씬 더 좋아져 보일 겁니다. 이러한 것들 결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답답할 수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라 잃었고요. 가난하고요. 바벨론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결과가 뭐다? 얼굴이 좋아 보였다. 너무나 답답하죠. 참담합니다. 고난과 절망에 비해서 승리와 기쁨이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기까지 한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런 답답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본문에서 근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대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에 에릭 리델이라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선수는요, 1924년 올림픽 영국 국가대표로, 달리기 대표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파리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시에는 배를 타고 파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신실한 친구였는데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파리로 가는 배에서 그가 참전하는 그 100m 달리기 종목이 주일날 경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신실했던 그 청년은 나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파리에 있는 예배장소로 가버리죠.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올림픽위원회와 국가로부터 엄청나게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나라로부터 지원받아서 그렇게 훈련했고 나라 대표로 가는데 주일날이라고 안 한다? 그거는 진짜 조금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무튼 100m 달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감사하게도 그주 목요일에 400m 달리기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선수가 이 에릭 리델에게 그 경기를 양보해 주어서 그 경기를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메달 땄습니다. 네, 할렐루야죠. 네, 주일 선수 잘했더니 금메달을 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도 그렇죠. 자, 이러한 실제 이야기가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은 다릅니다. 에릭이 진짜 그랬어야 했을까? 주일에는 시합에 참여하면 안 되나? 그럴 거면 처음부터 올림픽에 나가지 말았어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과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아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주의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신학적인 핵심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결정은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나가 다 따라야 했던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에릭 리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시합에 참여하면 안 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돼 안 돼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압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앙의 표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에게 위험이 더해지냐,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냐,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나중에 더 큰 것들로 나에게 찾아올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것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의, 사고의, 행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죄인가? 이것을 논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저 10대 소년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추상적인 것들은 사실상 교회가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거나 욕먹는 그러한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결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거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혹은 현대인에게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야,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망설임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잘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요, 결단했던 결과가 고작 얼굴이 좋아 보이고 살이 윤택했던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대단한 승리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심지어 눈치채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마르두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마르두크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돈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시대 같고 과학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아니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야,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학 위에 계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세상 달라집니까? 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안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아마 수만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규정하기도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든지 이단적인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너무 자녀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이 자녀를 낫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병원에 보내지 않아, 이런 이단적인 방식의 형태만 아니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뜻이 뭐죠? 구별된, 다른. 근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것이 없고 마치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되심이라는 그 삶의 표현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금지했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은 율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으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대한민국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약속했죠. 그래서 더도 먹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은 10의 부조를 낸답니다. 뭐 돈이 많이 벌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딱 정해서 뭘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 혹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불편했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결단하시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